드디어 이제 과부 두 분 나오미와 룻은 베들레헴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했다고 다 되는 건 아니죠. 당장 생계가 막막하게 됐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나이가 들고 노동력이 없어요. 결국 이방에서 흘러온 이 가련한 젊은 과부가 된 아낙네가 이 단촐한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 그런 책임의 자리에 던져집니다. 이때 뜬금없이 룻이 어머님에게 조심스럽게 입을 열죠. 그 대목을 좀 한번 볼까요? 우리 2장 1절서부터 보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아직까지는 이 가정과 보아스는 매치가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미 성경은 뭔가 암시를 깔고 있죠. 이 보아스라는 말은 풋노트에 보니까 부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력한 자, 부호. 사실 이스라엘의 부호는 땅을 많이 가진 자라는 뜻이 됩니다. 많은 토지가 밭이 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이런 전제 속에 2절 보시면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나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사실 지금 룻과 나오미는 굉장히 애매한 사이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나오미는 이미 노동력을 상실할 정도로 늙었고 게다가 이방에서 흘러 따라 들어온 이 남편도 생존하지 않는 며느리에게 생계를 의지해야 되는 그런 참 기가 막힌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 룻의 단정하고 경건하고 조심스러운 인간에 대한 성실한 그 예우를 잃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막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이 집구석 만나가지고 말이지 이게 팔자가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고 여자 팔자 두리박 팔자라더니 끈 하나 잘못 잡아가지고 이 꼴이 됐다고. 그리고 시어머니에게도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무슨 죄가 많아서 이 늙은 과부까지 이 나이에 지금 나도 한몸 거느리기 힘든데 책임을 져야 되는지 얼마든지 인간의 상식선에서 예의 안 차려도 누가 뭐라 그럴 사람 없을 텐데 정중하게 인간에 대한 예의를 잃지 않고 다가갑니다. 그래서 원하건대 허락해 주십시오. 저라도 나가서 먹거리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나오미가 허락을 하죠.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신앙의 가장 중요한 성숙도는 인간에 대한 태도입니다. 전 그렇게 믿습니다. 특별히 쉽게 할 수 있는 사람, 막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상대적으로 약자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존엄한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로서, 대상으로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 나는 그 사람의 인격 이전에 저는 신앙의 성숙도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일터에서 또는 일상에서 항상 인간에 대한 그 존중감을 잃어버리지 않는 성숙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오미가 허락을 하죠. 그러니 이제 밭으로 나가요.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렇게 되어 있어. 은혜를 입으면 룻은 인생을 사는 모든 경영의 깊은 기초가 은혜이어야 함을 알고 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신앙인들의 본질이어야 됩니다. 특별히 팔복에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은혜 없이 못 삽니다라는 또 다른 표현이에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은혜에 목말라 있어야 돼요. 배부름도 겪어야 되겠지만 이면에 늘 배가 고파야 돼요. 뭐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히링크만 배가 고픈 게 아니에요. 늘 우리는 은혜에 목마른 자가 돼야 돼요. 별시시 콜콜한 소소한 사소한 영역에도 우리는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이것도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허기, 이게 롯에게 있었어요. 이번 주 내내 우리가 일관되게 포커스를 맞추는 초점이 뭡니까? 은혜로 가는 다리예요. 은혜로 가는 통로예요. 이 은혜라는 통로를 건너지 않으면 얻고 누리고 주시는 모든 것이 자기작용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것은 한계가 있고 금방 사라지고 안개와 같아요. 거품 같아요. 그래서 똑같은 물질을 가지고 살아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물질이냐 내가 내 힘으로 버는 거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거꾸러져도 십자가 앞으로 거꾸러져야 돼요. 믿습니까? 그러면 살아요. 룻이 이 기맥힌 초라한 밑바닥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내가 은혜를 입으면 그 기대를 가지고 밭으로 일을 하러 나가요. 자, 그런데 여기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이 뭐냐면 7절을 한번 볼까요?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말이 나로 외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입니다.
네. 룻은 은혜에 목말랐고 은혜를 구했지만 두 팔 늘어뜨리고 입 벌리고 하늘을 쳐다본 자가 아니었어요. 성실했어요. 부지런했어요. 열심히 있었어요. 우리가 은혜를 착각하면 잘못 알면 두 팔 늘어뜨리고 누워서 하늘에서 떡이 떨어지도록 입만 벌리면 되는 게 은혜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극단적인 성도들 가운데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애들은 지금 밥을 굶고 있고 학교 가져갈 돈이 줄을 서 있는데 와이프가 짜증이 나서 아 좀 당신 어떻게 좀 해봐. 가장이 왜 이래. 돈 나갈 때 많은데. 옆에 내가 믿음도 없이 하나님이 다 하시지. 이런 사람들 가끔 보면 목사가 강대상에서 할 말은 아니지만 확 패주고 싶어요. 이 말은 그냥 잊어버리세요. 정말입니다. 그건 은혜가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면 성실해야 돼요. 기적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성실한 자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부지런한 자에게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1등보다 더 중요한 게 개근이에요. 우리나라는 개근상을 우습게 알아요. 이분은 모 대학을 우수한 출석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러면 웃더라고요. 이분은 모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러면 오 그래. 성실해야 되고 열심을 내야 되고 그것이 성경의 일관된 균형이에요. 우리는 하늘의 주권을 믿어요. 그 하늘의 주권을 믿는다면 우리는 땅의 사명을 해야 돼요. 그것이 조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죠. 볼까요? 3절을 보십시다. 3절을 보시면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얼마나 기가 막혀요. 밭일도 아니에요. 그냥 밭일하는 사람들 밭일하면서 흘린 거 그거 뒤에서 굽혀가지고 오늘 하루 먹겠다고 쫓아다니면서 줍는 거예요. 그 심정, 그 바닥까지 쳐보지 않는 사람은 이거 모르죠. 예, 그거 죽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낮추면 낮아지겠다는 마음으로, 죽이면 죽겠다는 마음으로 낮아진 거예요. 이게 정말 인간적인 자존심, 체면 불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자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무디가 그랬나요? 명확치 않은데 은혜는 뭐냐? 기도를 정의할 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미는 거지의 손과 같다. 여러분, 은혜의 반대가 자존심입니다. 자존심. 룻은 그 밭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 자들이 미쳐 흘린 것, 베지 않는, 베지 못한 그 나머지들을 거두어서 주스러 다닙니다. 그런데 그때 눈에 확 들어오는 단어 하나가 등장을 하죠.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어떻게 해요? 우연히 이르렀어요.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누구를 통해 흐르게 하시냐면 이웃과 사람과 만남을 통해 흘러오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어린 소자와의 만남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어요. 하나님은 늘 우연을 가장하죠. 그런데 우연이란 없습니다. 큰 하나님의 섭리와 경영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향한 요격미사일이 작동이 된 거예요. 요격미사일이라고 아시죠? 버튼 딱 누르면 상대방이 쏘아올린 목표물을 향해서 끝까지 추적을 해서 격파하고야만은 그런 아주 초정밀 그 시스템이에요. 그 목표물을 신문지 한 장 크기의 목표물까지 추적해서 맞추고야 말아요. 하물며 천지를 지으시고 이 물리의 원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수천 년 수만 년을 이 우주 공간이 빼곡히 막 아무렇게나 뿌려나온 것 같은 그 별빛들이 일정한 간격을 유지해서 이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저 너머에는 태양계보다 더 넓은 수많은 우주의 공간이 또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인데 인생의 이 경영 하나를 그렇게 섬세하게 세밀히 안 하시겠어요? 사람은 우연인 것 같지만. 저도 돌아보면 걸어온 발자국마다 결국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길을 막으시고 담을 허무시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해요. 자, 그런데 이 우연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면서 4절에 보니까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할렐루야, 드디어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국판으로 제목을 붙이자면 뽕도 따고 님도 보고. 할렐루야. 네. 도랑치고 가재 잡고 마당 쓸고 돈 줍고 뭐 그런 거죠. 보아스가 여기까지 왜 왔을까요? 그냥 마실 왔을까요? 왠지 오늘은 그 밭에 좀 내가 가서 일꾼들을 격려해야 되겠다는 선한 마음으로 왔을 거예요. 그도 이 모함 여인의 정체를 모른 채 왔습니다. 우연을 가장해서. 그러나 하나님의 마침, 하나님의 적실한 타이밍,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은 오묘해요. 오묘해요.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우리가 급한 것뿐이지 하나님은 늦지도 않고 빠르지도 않고 정확하십니다. 네, 그 주권을 믿으셔야 돼요. 믿습니까? 뭔가 기도의 제목에 아직도 화급한 게 있고 답답한 게 있고 절실한 게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타이밍을 믿습니다. 맡기는 거예요. 아멘. 우리 젊은이들 기도할 때 그런 마음이 더 들죠. 급한 마음, 답답한 마음.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지의 타이밍을 믿으세요. 그것만큼 정확한 게 없어요. 가끔 제가 예를 드는 거지만은 바둑 두는 사람들이 9단쯤 되면 50수를 본다 그래요. 50수. 돌 하나를 놓는데. 어마어마하죠. 어떻게 50수를 헤아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말이 사실인 게 복귀하는 거, 복귀를 하죠. 나중에. 복귀하는 걸 보면 그 어마어마한 수를 그대로 기억해서 다시 복귀를 해요. 기가 막혀요. 그래서 그런 입신의 경지쯤 이르면 바둑 한 수를 두는데 50수를 본대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수를 몇 수쯤 보실 것 같습니까? 뭘 생각을 하세요? 처음과 끝을 완전히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싸움은 내가 얼마나 치성을 들였느냐, 정성을 들였느냐의 싸움이 아니고 그분을 알아가는 싸움이에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그분은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 그리고 그분의 계획대로 나를 반드시 목적지까지 끌고 갈 것이다. 그분의 전지와 전능을 믿는 거예요. 그 신앙은 갈수록 호세아서의 고백처럼 힘써 여호와를 알자. 믿습니까? 얼마나 절묘해요. 우연히 갔지만 마침 보아스가 그 밭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운명은 만남이 이루어지죠. 드디어 보아스의 눈에 하나님의 레이다에 은혜를 주기 위해서 보아스를 통해 이 룻이 포착이 됩니다. 볼까요? 자, 5절을 보십시다.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6절 시작.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 가는 중이니이다. 8절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뜻밖의 호의가 베풀어집니다. 한눈에 이 소녀가 선한 소녀로 눈에 들어왔어요. 이것도 저는 인간의 마음으로 이루어진 정서가 아니라고 믿습니다. 이상한 게요. 저도 이제 면접을 많이 보는데 이상하게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뭐 학력도 그렇게 뛰어나지 않아도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끌려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무슨 수학 공식으로 설명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 가련한 모압 소녀가 얼마나 초라해 보였겠어요. 그 일꾼들 뒤에 가서 흘리는 것 줍는 그 소녀가 뭐 눈에 그렇게 이쁜 모습으로 비춰졌겠어요.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말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신기한 걸 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에 문자로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신기한 게 하나 있어요. 뭘까요? 이 소녀는, 이 젊은 과부는 어떻게 이삭 줍는 걸 알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는 그리고 어떻게 십자가 앞에 죽어도 고꾸라져야 된다는 은혜를 목말라 하게 되었을까요? 그는 말씀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이삭 줍는 것은 율법에 규정된 항목입니다. 레위기 19장에 보면 고아, 과부, 이방인, 특히 또 거지들, 이런 사람들이 최소한 굶어 죽지 않도록 배려한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자비로운 영역이었어요. 이제 이 룻은 그 율법을 알고 있었던 여자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수 있었어요. 그 은혜에 기대할 수 있었어요. 어떻게 율법을 알았을까요? 시대 식구들의 영향이었을 겁니다. 비록 모압 땅으로 흘러간 가족이지만 거기서 이 가족과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말씀을 들으면 언젠가는, 그게 좀 표현이 그렇긴 하지만은 얻어걸려요. 정말입니다. 얻어걸리게 돼 있어요. 제가 어제 기독교 세계관학교 2기 수료 예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설교를 마친 다음에 그 텀페이퍼를 내신 그 수료생들 그 피드백을 간증 겸 이렇게 하는 이야기를 형제 한 분 또 자매 한 분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참 은혜를 받았어요. 돌아오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친구들의 그 텀페퍼 내용이었어요. 형제 한 분은 신혼진인데 특목고 이렇게 입학시키는 유명한 학원, 그 강남에서 잘 나가는 강사였어요. 이 세간 학교를 듣다가 송인수 선생, 사교육 없는 세상, 그분의 강의를 듣게 됩니다. 얻어 걸린 거예요. 강의를 듣다가. 그러니까 이 세계관은 새로운 전쟁이 시작되는 싸움입니다. 그럼 그 밥벌이 잘 되는 강사 자리를 내려놨어요. 그럼 더 극적인 것이 그 송인수 선생이 하는 사교육 없는 세상 사무실 직원으로 들어갔어요. 이제 반전도 대단한 반전이죠. 그 직원으로 들어간 거예요. 저도 어제 알았어요. 어제. 참, 그런 분들 보면 그냥 목사들 기죽이려고 사는 사람들 같아요. 한 자매는 간호사인데 그 10주 강의를 다 스크랩을 하고 썸머리를 해서 말씀을 듣는 데 머문 것이 아니라 그거를 일일이 다 적용거리를 정리해서 환경 문제는 이제는 내가 휴대용 컵을 가지고 다니고 이런 식으로 적용거리를 다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 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내 마음속에 무의미하게 쌓이는 것 같지만 이것이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그 말씀이 능력이 나타나요. 말씀 자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믿습니까? 이 여인에게 이제 보아스는 어떤 호의를 베푼가를 마지막으로 한번 보십시다. 10절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여러분, 룻이 이 이야기를 왜 했는지 아십니까? 그냥 인사치레로 한 말이 아니에요. 이 여인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신앙 고백을 통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신명기에 보면 이방인 중에 모압 족속은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그만큼 모압 족속은 음행으로 가득한 족속인 걸 알기 때문에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율법을 뛰어넘어서 보아스가 이 여인을 환대하고 맞아줍니다.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그래서 여기서 보아스의 모든 태도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의 방편이었어요. 그 증거를 한번 볼까요? 12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여호와께서 그의 무슨 아래? 날개 아래. 그의 날개 아래. 여러분, 그의 날개라는 말은 카나프라는 말을 쓰는데 정확하게 이 단어가 보아스의 옷자락이란 뜻입니다. 후에 룻이 누구의 옷자락 밑으로 들어갑니까? 보아스의 옷자락 밑으로 들어갑니다. 그 옷자락이 카나프예요. 그러니까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날개 밑에 이 가련한 여인을 복 주시고 안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찬송가 419장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이 노래는 쿠싱이라는 목사님이 성대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목사가 설교를 못합니다. 제일 비참한 거죠. 결국 목회를 접어요. 그리고는 그 말할 수 없는 성대 아픔을 가지고 더 깊이 하나님과 묵상을 하는 가운데 주옥 같은 글들을 써냅니다. 그리고 그 가사에 무디를 따라다니며 그 집회 때마다 특송을 했던 생키 그분이 곡을 붙인 노래가 이 노래입니다. 419장 제가 1절부터 가사를 좀 읽어드릴게요.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히 안식을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 니뇨.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으로 이 찬양 한번 같이 하고 오늘 말씀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19장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을 바라라. 그 사람 그늘 자니요. 주 날개
우리 다 같이 한번 머리 숙여 기도합시다. 은혜를 구하는 인생이 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부지런함과 열심과 성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기적은 두 손 놓고 있는 자에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은혜는 게으른 자에게 부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룻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게 된 통로를 보십시다. 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지런히 그 밭에서 낮아진 모습으로 은혜를 구했을 때 보아스와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 지식은 어디서 왔을까요? 성경에서 왔습니다. 오늘 그 결과는 주의 날김에 대거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또 임직과 우리가 시작 전에 함께 기도했지만 다가올 특세를 위해서 우리 주여 부른 다음에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주셔서 이른 아침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주님의 공의를 받으시고 복주신 하나님께 모든 존경 영광을 돌리고